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쿠바 관타나모에 있는 수용소를 폐쇄할 것이라며 이 시설이 미국의 국익을 저해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23일 관타나모 테러 용의자 수감 시설 폐쇄 계획을 의회에 제출한 뒤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의회에 제출한 계획에서 미국 내 군사기지와 교도소 13곳을 수감자들을 재수용할 후보시설로 선정했습니다. 미국 고위 당국자들은 관타나모 시설을 폐쇄할 경우 매년 6,500만 달러에서 8,500만 달러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관타나모에는 91명의 테러 용의자가 수감돼 있고 그중 35명은 올 여름까지 외국으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현재 미국 법은 관타나모 수감자들을 미국으로 이송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의회 다수당인 공화당은 정부의 테러 용의자 미국 내 이송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앞으로 1주에서 2주 후 쿠바를 방문해 인권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은 23일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 8월 쿠바 수도 아바나의 미 대사관이 문을 열 때 방문했던 케리 장관은 쿠바의 인권 문제를 여전히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는 3월 21일부터 이틀간 쿠바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88년 만에 처음이자 역대 두 번째로 쿠바를 방문하는 현직 미국 대통령이 될 전망입니다. 국제이주기구 IOM은 올해 들어 그리스로 10만 2,500명의 난민이, 이탈리아로 7,500명의 난민이 도착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또 410명의 난민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유엔 난민 최고대표사무소 UNHCR이 2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난민 중 시리아인들이 가장 많고 아프가니스탄인과 이라크인들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UNHCR은 1월에 그리스에 도착한 시리아인들의 94%와 아프가니스탄인 71%는 고국을 떠난 이유로 유혈 사태를 꼽았습니다. UNHCR은 이들 난민 대다수가 국제적 보호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북한군이 올 3월 실시될 미한 연합 군사 훈련에 대응해 선제적인 작전 수행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인민군 최고사령부는 23일 성명을 통해 이른바 참수 작전과 족집게식 타격에 투입되는 적들의 특수 작전 무력과 작전 장비들이 사소한 움직임이라도 보이는 경우 선제적인 작전 수행에 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민군 최고사령부는 그러면서 1차 타격 대상은 한국 청와대와 반동 통치기관들이라고 지목했습니다. 이어 2차 타격 대상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미군 기지들과 미국 본토라고 밝혔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2일 의회에 지카 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19억 달러의 예산을 승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지난 2014년 에볼라 바이러스 퇴치 활동에 사용하고 남은 예산을 지카 바이러스 예산에 전용할 수 있도록 승인해 줄 것도 요청했습니다. 미 의회가 이를 모두 승인할 경우 지카 바이러스 퇴치 예산은 27억 달러까지 확보될 수 있습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영국 화폐인 파운드화 가치가 6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국제 외환시장에서 23일 파운드화 가치는 한때 2.3%가 폭락한 1.4057달러까지 떨어졌다가 1.4165달러로 마감됐습니다. 미국 달러화 대비 파운드화 가치가 하루 1.7%포인트 내려간 것은 지난 2010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것입니다. 파운드화 폭락과 함께 영국 정부 채권 가격도 떨어지면서 유럽연합과 탈퇴 문제를 협상하고 있는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에게 추가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캐머런 총리는 영국이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잔류하는 내용의 합의가 성사될 경우 오는 6월 국민투표를 앞두고 탈퇴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설득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캐머런 총리는 자신은 2020년 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며 영국의 국익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4일 수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관련 주요 소식입니다. 중국이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반대하는 것은 미한 동맹을 분열시키려는 의도라고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이 말했습니다.
You know, I find it preposterous that China would try to wedge itself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for missile defense.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주한 미군 내 배치 문제를 논의할 미한 공동 실무단 약정 체결이 연기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에서 비핵화가 우선 사항이 되어야 한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겠으나 함경남북도 동해안은 대체로 흐리고 가끔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6도에서 영하 5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3도에서 영상 2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바다에서 2에서 3미터로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워싱턴 뉴스광장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중국이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반대하는 것은 미한 동맹을 분열시키려는 의도라고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이 말했습니다. 커티스 스케퍼러티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중국이 대량 살상 무기 통제를 위해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군사위원회가 23일 미국 태평양 사령부와 주한미군의 방어태세를 점검하는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의원들은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과 커티스 스케페로티 주한미군 사령관을 상대로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와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군사개입 가능성 등 다양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해리스 사령관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중국이 반대하는 건 미한 동맹을 분열시키려는 것으로 가당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You know, I find it preposterous that China would try to wedge itself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for a missile defense system designed to defend Americans and Koreans.
사드는 한반도에 미국인들과 한국인들을 방어하기 위해 계획됐다는 겁니다. 해리스 사령관은 중국이 진정으로 사드에 대해 우려하고 관심이 있다면 북한이 주기적인 돌발을 멈추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케파르트 주한미군 사령관은 중국이 김정은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they've underestimated the danger of KJU at this point. And he is clearly confident in his ability to provocate and control the situation.
김정은이 자신의 도발과 상황 통제 능력을 자신하고 있는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중국이 대북 정책을 재고하길 바라지만 중국은 북한의 최근 핵미사일 도발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분명히 할 수 있는 진지한 대응을 계속 주저하고 있다는 겁니다. 스케페로티 사령관은 강한 압박으로 인한 대규모 탈북 난민 발생과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통제가 힘들어지는 상황, 통일 한국의 탄생으로 북한의 완충 역할이 없어지는 것을 중국이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미국과 동맹에 대한 공격을 시도할 경우 중국의 대응을 묻는 질문엔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중국의 개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본다고 대답했습니다.
This is my personal opinion. I think that China is also looking at those possibilities in their calculation and probably more inclined lately to intervene potentially at least in the border.
한반도에서 전쟁 상황이 발생하면 미국과 중국이 위기 관리를 위해 협의를 해야겠지만 중국은 적어도 국경 지역과 대량 살상 무기의 통제 우려 정도에 따라 북한에 개입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스케페르트 사령관은 특히 김정은의 세계관이 매우 고립돼 있다며 그의 오판 가능성에 대해 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His view of the world is a very isolated one and given the way that he leads in terms of the brutal nature of his leadership, I'm not sure that he gets a lot.
김정은의 고립된 세계관과 잔인한 지도력 등으로 그가 주변에서 많은 유익한 조언들 혹은 적어도 중대한 상황에 대해 자문을 받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어 크게 우려스럽다는 겁니다. 스케퍼르티 사령관은 그러면서 지난해 8월 북한의 목함 지뢰 도발로 긴장이 고조된 것 같은 상황이 재발해 서로 오판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해리스 사령관은 이날 의회에 제출한 서면 보고에서 북한 정권이 핵무기 소형화와 대륙간 운반 체계를 계속 개발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핵과 탄도미사일 도발을 앞으로 계속할 것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스케퍼르트 사령관은 서면 보고에서 미한 동맹이 지난해 북한에 점증하는 비대칭 능력에 대응해 구체적인 대응 조치들을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조치의 예로 한미연합사단의 창설, 미군의 다연장 로켓대대 등의 순환 배치를 통한 대응태세의 강화, 최신 하층방어 지상발사 미사일인 패트리어3의 배치, 이지스 전투함의 명령통제 무기 시스템의 강화, 사드 배치 논의 등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비대칭 도발과 예기치 않은 위기고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움직이는 표적을 탐지하는 MTI 등 정보, 정찰, 감시 능력과 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정보체계의 상호 운용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스케퍼러티 사령관은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걸입니다.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내 배치 문제를 논의할 미한 공동실무당 실무단 약정 체결이 연기됐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되기 전 속도 조절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는 23일 오전 11시쯤으로 예정돼 있던 미한 공동실무단 약정 체결을 하루 이틀 정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23일 중으로 공동실무단 약정을 체결하려 했지만 최종 조율할 부분이 남아 지연됐다는 겁니다. 한국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의 23일 정례 브리핑입니다.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내에 최종 조율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 대변인은 이번 주 내에 약정이 체결되면 다음 주엔 사드 배치에 대한 첫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정부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지난 7일 사드 배치 논의에 공식 착수한다고 발표하고 사드 배치 일정과 장소 등 구체적인 문제를 논의할 공동실무단 구성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왔습니다. 류재승 한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입니다.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한 공식 협의의 시작을 한미동맹 차원에서 결정하였습니다.
한국 군 당국이 약정 체결을 갑자기 연기한 것을 놓고 한국 내에선 미국과 중국이 안보리 대북 제재 수위를 놓고 막판 조율을 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한반도 사드 배치를 강하게 반발하는 중국을 의식해 속도 조절에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가 중점이 돼야 하는 상황에서 사드 문제가 너무 대두된 만큼 미국이 속도 조절을 하는 것이란 지적입니다. 한동대 국제정치학부 김준영 교수입니다.
사실상 사드 국면으로 넘어가 버렸잖아요. 제재 국면이 사드 국면으로 옮겨갔잖아요. 벌써 북핵 발사를 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제재 합의를 못했잖아요. 안보리 제재 성명도 안 나오고 지금. 그래서 아마 좀 속도 조절을 하는 것 같긴 해요.
또한 미한 양국이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현지 시각 23일 미국 워싱턴 회동 결과를 보고 약정을 체결하려 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되기 전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미한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을 수 있다는 겁니다. 광운대학교 국제학부 신상진 교수입니다.
한국의 이제 미군 기지에 이 사드를 배치하게 되면 중국을 우려하게 만들고 그렇게 되면 유엔 안보리 강력한 대북 제재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협력을 얻어야 되는데 안보리의 대북 강력한 제재 조치를 결정하기 전에 사드 배치를 이제 한미 간에 합의를 하게 되면 중국의 협조를 얻어내는데 불리할 수가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한미 간의 사드 배치 약정 체결하는 것을 당분간 연기하는 결정을 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를 논의할 공동실무단의 첫 회의가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안이 채택된 이후에 열릴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군당국은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와 미한 동맹 차원의 사드 배치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에서 비핵화가 우선사항이 되어야 한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비핵화를 전제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 측과 평화협정에 관해 논의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한 반응으로 나온 것입니다. 함지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국무부가 비핵화가 우선사항이 되지 않는 상태에선 북한과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애나 리치 앨런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22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우리는 어떤 대화에서도 비핵화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점을 고집한다면서 한반도의 비핵화가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사항이 돼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비핵화가 강조되지 않는 상태에서 북한과 대화를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 같은 전략은 단단한 동맹으로 이뤄진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5자회담 국가들과 공유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이 지난해 말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를 선제 조건으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평화협정 논의를 비밀리에 합의했다고 보도한 데 대한 일종의 반박입니다. 특히 리치 앨런 대변인은 우리는 2005년 9월 6자회담에서 모든 국가들이 합의한 내용에 근거해 지속적으로 평양에 진실되고 신뢰할 수 있는 협상에 있어서 항상 열려 있었다면서 북한과 대화를 주고받는 것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의 조시 어니스트 대변인 역시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평화협정과 관련해 관심을 표명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There was interest expressed by the North Koreans in discussing a peace treaty. We considered their proposal.
어니스트 대변인에 따르면 미국은 이 같은 제안을 고려했지만 동시에 비핵화가 어떤 대화에서도 일부분이 돼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이 같은 미국의 응답에 거절을 했다는 설명입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것을 고집하는 이상 의견 차이를 해결하긴 어려울 수밖에 없다면서 사실상 북한의 핵 포기가 대화의 조건이 돼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So as long as there is an insistence on the part of the North Koreans to a nuclear stockpile, it's going to be very difficult.
또한 어니스트 대변인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미국과 우리의 동맹국뿐 아니라 해당 지역의 관련 국가들이 공통된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을 포함한 주변 나라들이 한반도의 핵 보유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사실을 강조하며 북한이 핵 보유를 고집하며 더 나아갈 경우 고립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이 시간 현재 워싱턴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두 장관은 오늘 회담에서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 중인 대북 제재 결의안에 대해 사실상 최종 입장을 조율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과 중국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안보리 제재 결의안의 수위를 놓고 견해차를 보여왔습니다. 미국은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강력하고도 실효적인 제재를 강조해온 반면 중국은 제재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제재와는 별도로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왕이 부장은 지난주 베이징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병행해 추진하는 협상을 주장했습니다. 케리 장관과 왕이 부장은 오늘 회담에서 북한 문제 외에 남중국해 갈등과 사이버 안보를 비롯한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추거홍 주한중국대사는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중국의 안보 이익에 큰 영향을 미쳐 한중관계가 순식간에 파괴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했습니다. 추 대사는 어제 한국 국회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한중관계가 오늘날처럼 발전한 데는 많은 노력들이 있었지만 이런 노력들이 사드 배치라는 한 가지 문제 때문에 파괴될 수 있다며 사드 배치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추 대사는 특히 사드 문제가 없었다면 벌써 새로운 유엔 결의안이 채택됐을 것이라며 중국 정부는 처음부터 새롭고 강력한 결의안 채택을 지지해왔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여야 정당이 오랫동안 논의를 거듭해오던 북한 인권 법안에 합의했습니다. 국회 입법 절차를 남겨놓고 있지만 오는 26일 통과가 유력하다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김완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는 22일 자정을 넘기는 심야 협상 끝에 북한 인권 법안에 합의했습니다. 당초 양측은 합의된 법안을 2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약속했지만 입법 절차에 따라 논의를 거쳐야 하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리지 않아 일단 무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이 오는 4월 실시되는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여야 간 핵심 쟁점이 되어온 선거구 획정안이 확정돼야 위원회를 열겠다며 위원회 소집 요구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야는 23일 선거구 획정안에 합의하고 본회의를 26일 열기로 함에 따라 북한인권법도 26일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새누리당은 북한인권법을 26일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되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양당 합의 사항임을 근거로 국회의장에게 본회의에 직권상정토록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북한인권법이 처리되면 2005년 첫 법안이 발의된 후 무려 11년 만에 법이 제정되는 겁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해 한국 정부 차원에서 북한인권 개선을 지원하자는 게 핵심 취지입니다. 여야는 그동안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어느 부처 산하에 둘 것인가를 놓고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였습니다. 새누리당은 법무부 산하를 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통일부 산하를 주장했지만 양측은 통일부 산하에 두되 3개월마다 자료를 법무부에 이관하는 절충안에 합의했습니다. 북한인권자문위원회 이사 구성과 관련해선 새누리당이 정부와 여야가 각각 3분의 1씩 추천하자는 기존 입장에서 일부 양보해 여야가 각각 5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2명은 정부 유관부처 관계자가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막판 걸림돌은 법안의 기본 원칙과 국가의 책무를 다룬 제2조 2항의 문구였습니다. 새누리당은 국가는 북한인권 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방향으로도 노력해야 한다라는 문구를 제안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가는 북한인권 증진 노력을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라는 문구를 제시했습니다. 함께라는 수식어의 위치에 따라 새누리당은 북한인권 증진에 방점을 두었고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인권 증진과 남북관계 발전에 같은 비중을 두자는 취지를 담았습니다. 결국 새누리당 제안에 근접한 문구로 최종 합의함으로써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속과 인권자문위원회 이사 구성에선 여당이, 법안 문구에선 야당이 각각 양보했다는 평가입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한동호 북한인권연구센터장입니다.
여와야가 어떤 초당적인 합의에 의해서 이제 탄생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어찌됐든 여야 지도부가 이제 합의했다는 측면에서 한 발 양보했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북한은 한국 정치권이 북한인권법안에 합의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 사회에서 인권 문제란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다며 한국 정치권이 북한 인권 소동에 매달리는 것은 4월 국회의원 선거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려는 목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통일부는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라며 북한 인권법은 장기적으로 남북관계 발전과 민족의 장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영국 의회에서 22일 북한 내 여성폭력을 주제로 한 국제회의가 열렸습니다. 영국 의회 내 초당파 의원 모임이 주최한 이날 행사에 참석했던 유럽 북한인권협회 박지연 간사를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담의 노시창 기자입니다.
박 간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박지연입니다.
네, 먼저 자기소개를 좀 간단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 저는 2008년 1월에 영국에 북한 난민으로 정착하였고 지금 현재는 영국의 유럽인들과 함께 유럽 북한인권협회에서 탈북민들이 지원 정착과 또 북한 인권을 알리는 활동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행사 얘기로 들어가서요. 그 22일 행사가 어떤 행사였고 어떤 분들이 연사로 참석을 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 네. 이번에 영국의 국회에서 열린 행사는 북한 여성과 처녀에 대한 침해에 대한 내용으로 가지고 진행된 컨퍼런스였는데 이번 행사에는 각계각층의 뭐 대학교 교수님들과 NGO 단체들을 비롯한 150여 명의 인사들이 참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행사는 영어권 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이루어진 대규모 행사였습니다.
네. 주로 어떤 문제들이 얘기가 됐습니까?
이번 행사는 주제가 우선은 북한 여성과 처녀에 대한 주제로서 북한 여성들이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북한 여성 인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네. 박 간사님은 이번 회의를 통해서 어떤 점을 강조를 하셨나요?
저는 이번 행사를 통해서 우선은 아직까지 이제 북한 여성들이 받고 있는 침해 문제가 심각성이 많이 알려지고 있지 않고 여성들 대다수가 아직까지 이 문제를 심각성에 깨닫고 있지만은 나서지 않고 있는 점은 남성들이 아직까지도 여성들이 사회에 차지할 수 있는 지위를 주고 있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남성들이 그 편견을 깨야만 앞으로 북한 여성 인권 문제를 비롯한 세계 여성 인권 문제에서도 남성들이 편견을 깨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선 북한에서의 일어나고 있는 여러 여성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 내부의 가장 뿌리 깊이 내린 가부장적 제도를 폐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문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이뤄나가는 것이 바로 먼저 나온 탈북 여성들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북한 여성들이 리더를 꾸려나가고 그 리더들을 꾸리기 위한 어떠한 해결 방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번 행사에서 제기했습니다.
네. 이번 행사를 주최한 영국 의원들은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이번 행사는 이제 영국의 상하원 공동원들이 이제 주재를 같이 참석을 해서 진행했는데요. 영국의 이제 피오나 브루스 국회의원님은 북한 여성들이 이제 중국에서의 인신매매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이제 중국이 더 이상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이제 북한을 인권을 다루는데 중국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이제 북한 정권에 도전하는 것이 북한 주민들에게는 어려운 일이지만은 미얀마에 대한 그 신뢰를 들으면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북한도 이제 곧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그리고 이제 올해 연말에 이제 BBC 한국어 방송이 이제 북한으로 들어가는데 그 방송이 북한의 모든 주민들을 일어서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그런 연설을 하셨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청중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고요? 또 관심도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이날 행사에 참가한 청중들은 이제 대학생 분들도 계시고 NGO 단체 분들도 계시고 뭐 여러 대학 교수님들도 계셨는데 이제 서로 다른 이제 질문들 그러니까 NGO에 계시는 분들은 이제 북한에 대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 좀 아시니까 북한 여성 인권 문제와 제3국에서 태어난 아이들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질문을 제기하셨고 그리고 대학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북한 여성 인권 행사가 이제 처음이고 아직까지 잘 알려지지 않다 보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또 자신들이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는지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영국 또는 그 유럽에서는 이 북한 인권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또 일반인들의 관심은 어느 정도입니까?
사실은 영국에서나 유럽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은 진짜 대단하다고 저는 항상 감사하게 여기고 있거든요.
네.
제가 대학교나 이제 뭐 국회 같은 데서 이제 가서 연설을 하게 되면 주로 한국 대학생분들을 가끔씩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한국 대학생분들이 저희한테 하는 말이 이제 한국에 있을 때는 북한에 대한 그런 소식을 많이 접할 기회가 없었다면서 한국에서 공부할 때는 북한 인권에 대해서 몰랐다고. 그런데 이제 외국에 나와서 공부하는데 외국 친구들이 너희 한국에서 왔는데 북한 인권에 대해서 아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그럴 때마다 참아 부끄러워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이제 북한에 대해서 공부하게 됐고 전공도 바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이제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은 진짜 한국에서보다도 너무 높고 지난주에 제가 맨체스터 대학교에 다녀왔는데 처음으로 지금까지는 이제 어디 강의를 가게 되면 한 시간 강의를 하고 왔는데 맨체스터 대학에서는 처음으로 일곱 강의를 했거든요. 하루 저녁에.
네.
그렇게 관심이 높고 대학생분들이 우리가 너무 북한에 대해서 무관심해서 너무 죄송하다고 앞으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도와주려면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가 이렇게 하고 앞으로 또 북한에 대한 행사를 자주 만들어서 대학생분들이 북한에 대해서 알릴 것을 저희한테 강조를 했고 예.
네.
너무 예, 감사하죠.
네, 네. 최근에 미국의 시사 잡지 타임이 영국 런던의 탈북자 사회에 대해서 보도를 하면서 박 간사님을 정착에 성공한 사례로 소개를 한 바 있는데요. 네. 현재 어떤 활동을 계시는지요? 또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글쎄요. 성공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은 저도 이제 처음 영국에 와서 인간이란 어떤 사람이고 또 자유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뭐 돈과 명예를 위해서 성공한 사례도 있겠지만은 저는 일단 돈과 명예를 버리고 사람이 가치를 선택했거든요. 제가 선택한 것이.
네.
왜냐하면 사람의 가치는 영원히 남는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을 선택했고 또 일단은 북한 인권을 알리는 일도 있지만은 이제 여기에 정착한 북한 탈북민들이 언어 문제도 해결해드리고 또 난민 문제에서 난민 비자 받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드리고 이렇게 제 일처럼 발벗고 나서고 함께 도와주고 함께 아파하고 뭐 이러다 이렇게 그냥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뭐 성공이라고는 아직까지는 얘기는 할 수 없지만은 제 꿈을 이뤘으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의 꿈을 위해서 제가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박 간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유럽 북한인권협회 박지현 간사를 전화로 연결해 영국의회에서 열린 북한 내 여성폭력에 관한 행사 소식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호주의 주요 의류 업체가 북한에서 생산된 제품을 중국산으로 속여 판매해 비판을 받고 있다고 호주의 유력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주의 유명 의류 업체인 립컬이 북한 노동자들이 노예 같은 환경에서 생산한 의류 수백만 달러치를 중국산으로 속여 판매했다고 호주의 시드니 모닝 헤럴드 신문이 21일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지난해 7월 북한을 방문했던 호주 기업인으로부터 북한에서 립컬 상표가 붙은 의류가 생산되는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입수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 기업인이 북한 당국이 주관한 공장 방문 중에 비밀리에 촬영한 사진에는 의류 제품에 중국산이란 표식이 붙어 있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평양 근교 대동강 의류회사의 노동자들이 립컬의 2015년 겨울용 의류 일부를 생산했고 이 의류들은 호주의 소매점으로 반입된 후 중국산으로 판매됐습니다. 신문은 탈북자들의 증언을 인용해 북한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임금 혹은 때로는 아무런 대가 없이 장시간의 노동을 강요당하고 있으며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노동교화소에 갇힐 정도로 착취를 당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립컬 측은 하도급 업체의 잘못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자신들은 생산이 완료되고 소매업체 물품이 전달된 후에야 관련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호주의 노조단체나 비정부기구들은 립컬 측을 비난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국제구호단체인 옥스팜 호주지부의 헬런 쉐커 대표는 립커리 몰랐다는 것은 변명이 될 수 없다며 기업들은 도덕적으로나 국제인권의 틀 안에서 인권 침해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호주의 섬유 의류 신발 노조의 미셸 오닐 사무총장은 이번 사례가 끝없이 값싼 노동력을 찾으면서 일어난 일이라며 립컬의 중국 납품업체가 북한 업체와 계약한 것은 북한 임금이 중국에 비해서 낮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1969년에 설립된 립컬은 세계 최대 서핑 관련 브랜드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외화벌이 사업이 새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외화벌이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자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이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외화벌이 실태를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외화벌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중국에 대한 광산물 수출입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중국에 석탄과 철광석 등 10억 달러 이상을 수출했습니다. 한국통일연구원 배종열 객원 연구위원입니다.
원자바오를 보내면서 그 북중 경제협력을 강화를 선택했단 말이죠. 그 북중 경제협력 강화를 선택할 때 가장 많이 팔아먹기 시작한 것이 그 석탄이죠. 5월 한 저기 100만 톤 이상 팔아먹었으니까 연 매수 10억 달러 이상씩 팔았단 말이죠.
노동자 해외 송출도 주요 외화벌이 사업입니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체코 등 동유럽과 중동,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5만 명이 넘는 노동자를 파견해 외화를 벌고 있습니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노동자를 파견한 나라는 16개국에 달하며 이를 통해 연간 12억 달러가량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개성공단도 북한의 주요한 외화 창고입니다. 지난 2003년에 세워진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은 5만 5천 명의 일자리와 함께 연간 1억 달러 상당의 외화 소득을 올려왔습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인 고려대 남강규 교수입니다.
1년에 개성공단을 통해서 들어가는 한 1억 달러 이상의 그 외화죠. 이것이 일단은 중단됐다. 들어간 그 막았다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이게 이제 끊어지게 되면은 우선 바로 그런 개성 지역에 한 20만 이상의 북한 주민들의 어떤 생계가 지금 끊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은 북한 정권이 어떤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북한은 그동안 남북관계에서 상당한 외화를 챙겼습니다. 1998년 시작된 금강산 관광으로 9억 4천만 달러를 챙겼으며 지난 2000년에는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4억 5천만 달러를 받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무기 수출과 위조 달러 그리고 마약 밀수 등 불법 활동을 통해서도 상당한 외화를 조달해왔습니다.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01년 미 국무부와 중앙정보국 재무부 실무자로 구성된 북한 실무그룹에 따르면 북한은 1980년대 이란과 이라크 등의 미사일을 판매 10억 달러의 외화를 벌었습니다. 또 미 사법당국이 90년대 적발한 100달러 위조 지폐 이른바 슈퍼노트만도 4,500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과 무기 수출은 미국이 시행해온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 구상으로 2005년 이래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의 친북단체인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 즉 조총련도 북한의 자금줄 역할을 해왔습니다. 조총련 소속 상공인들은 매년 애국 헌금 명목으로 수십억 엔을 평양에 보냈습니다. 북한-일본 관계 밝은 일본 주간동양경제 후쿠다 게이스케 부편집장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0년도에는 일본 엔으로 40억엔부터 50억엔 그렇게 극천도를 많은 그 일본 엔이 송금되었는데 그것이 2008년도에는 일본 엔으로 2억엔 그까지 급감됐습니다.
이렇게 광산물 수출과 인력 송출, 개성공단, 무기거래, 그리고 조총련 헌금 등으로 북한이 벌어들인 외화는 수십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탈북자 출신인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소장은 말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하는 어떤 무역, 중고 무역거래 이런 걸 빼고도 거의 그거 포함해서 1만 70억 달러 정도의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벌어들인 모든 외화는 평양의 노동당 39호실 금고에 들어와 핵과 미사일 개발 그리고 정권 유지를 위한 사치품 구입에 쓰여진다고 안찬일 소장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외화벌이를 통해서 달러죠. 달러가 여기 이제 39호실에 모이면 중요하게는 이런 그 핵실험, 장거리 로켓 실험, 뭐 핵실험 하는 데는 뭐 고강도 알루미늄 판이라든지 또 코일이라든지 어떤 그 분야에 발달된 서방 나라에 가서 그걸 사와야 되는데 이런 것이 전부 다 그 39호실 외화로 사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를 계기로 북한의 외화벌이 돈줄은 하나둘씩 끊기고 있습니다. 우선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핵개발을 막기 위해 개성공단 폐쇄 조치를 취했습니다.
우리가 지급한 달러 대부분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 향상에 쓰이지 않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사실상 지원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그대로 지속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일본도 북한의 대북 송금 차단에 나섰습니다. 일본의 아베 신조 정부는 지난 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인도적 목적의 10만엔, 미화 870달러가 넘는 금액의 송금 금지와 북한으로 반입되는 현금 신고 대상을 10만엔 초과로 확대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미국 의회도 김정은 정권의 돈줄을 차단하는 내용의 대북 제재 법안을 채택했습니다. 미 하원은 지난 12일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The yeas are 408. The nays are 2. Two-thirds being in the affirmative, the rules are suspended.
이번에 통과된 대북제재법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사치품 조달, 인권 유린, 사이버 공격 관련자들을 제재하도록 했습니다. 또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세컨더리 보이콧, 즉 2차 제재 조항도 담고 있습니다. 안찬일 소장은 북한의 외화벌이 돈줄이 하나둘씩 차단되고 있다며 김정은 정권이 조만간 심각한 외환난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머지 기본적인 돈줄들은 막히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으로서는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17일 북한으로 유입되는 외화를 차단하기 위해 중국과 동남아 등 해외에 있는 북한 식당 출입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워싱턴 지역 한인단체들이 한반도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채권을 발행해 통일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자는 것인데요. 장량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 지역 한인사회가 한반도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국채 발행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 국민과 해외 한인 참여를 목표로 지난 1월 시작됐습니다. 워싱턴 지역 6개 한인단체들은 이 캠페인의 시작을 알리는 평화 통일 국채 발행 건의 성명서를 공동으로 발표했습니다. 워싱턴 지구 한인연합회, 워싱턴 한미 포럼, 버지니아 한인회, 메릴랜드 한인회,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워싱턴협의회 등이 공동 서명한 성명서는 한국 정부가 한반도 통일 사업을 목적으로 한 국채를 발행해달라는 단체들의 요구가 담겼습니다. 국채란 한나라 정부의 사업 집행이나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으로 구매자가 돈을 내고 사야 합니다. 국채는 일반적으로 국채 발행 국가가 망하기 전에는 구매자가 투자한 금액을 손해볼 일이 없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재산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한인단체들은 한반도 전문가들의 전망과 분석에 따라 2020년대 한반도 통일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일 국채 발행을 제안한 워싱턴 한미 포럼의 김창준 전 미 연방 하원 의원은 VOA에 만약의 사태에 늘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가지 제재도 있고 국제 ICC의 회부할 우측류도 보이고 또 생션도 있고 이제 하여튼 뭔가 좀 주소서 오니까 이때에 만일의 경우에 북한의 주민들이 한꺼번에 남쪽으로 내려온다던가 먹고 살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내려면 우선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우리가 생각한 것이 관두를 생각한 것입니다.
한인단체들은 한국 정부는 국채를 팔아 통일 비용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한국 국민과 해외 한인들은 자유롭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한반도 통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국채 발행의 의미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임소정 워싱턴 지구 한인연합회 회장입니다.
저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이제 한국을 떠나 사는 제외 동포들이 어떻게 보면 그 모국에 대한 사랑이 더 뜨거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채가 발행된다면 한국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제외 동포들도 한국의 통일을 위해서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다라고 생각을 해요.
한인단체들은 국채 성공 사례로 미국을 언급했습니다. 2차 대전에 휘말려 들어갈 것을 예측한 루즈벨트 당시 대통령이 미국인들의 애국심을 호소하며 전쟁 채권을 발행했고 거대한 재정을 형성해 전쟁에 쓰고도 남은 역사에 주목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독일 역시 국채를 발행했었고 독일이 발행한 국채 가치가 3년 만에 3배로 뛰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1990년대 한국이 국가 부도 위기를 맞았을 당시 IMF에 빌린 돈을 전 국민 금 모으기 운동을 벌여 갚았다며 한국 국민은 저력이 있고 평화통일 국제 캠페인에 적극 동참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 의원은 특별히 통일 한반도가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한국에 투자하는 것이야말로 대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거는 모금이 아닙니다. 채권이지. 뭐 돈이 된다 아니에요. 이거는 채권을 사는 겁니다. 뭐 미국에 있는 그 우리은행 가서 채권을 사면 되니까 그럼 이거 저 증권을 사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게 대박이 아니냐. 아니 총리 통일이 된다면 이제 값이 올라갈 테니까 독일도 6배나 올라갑니다. 이런 걸 생각해서 전부 그냥 전 미국을 하자.
또 국채는 자손에게도 물려줄 수 있는 자산이 되기 때문에 국민은 손해볼 일이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창준 전 의원은 이런 의미를 담은 평화통일국제발행 건의 성명서를 지난 1월 중순 박근혜 한국 대통령 앞으로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서 직접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연락이 오기를 대통령께서 보시고 굉장히 좋아하시면서 이거를 조금 더 일레보레이트해서 조금 더 좀 확장시켜서 조금 더 설명을 좀 붙였으면 그냥 간단하게 건의 성명서 말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제가 포럼에 연락을 해갖고 썼습니다. 두 페이지를.
김 의원은 한국 국회의원과 언론 매체와 접촉해 성명서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김 의원은 현재 북핵 실험과 로켓 발사, 개성공단 사태 등 남북 간 갈등이 고조된 상황인 터라 답변을 얻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개성공단 사태도 통일 과정의 하나라며 통일 국채가 이런 때 쓰일 수 있지 않겠냐며 통일 국채 발행은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한국 정부가 국채 발행 의사를 밝히는 대로 해외 거주 한인들과 연계해 세계적인 평화 통일 국채 캠페인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성명을 공동 발의한 워싱턴 지구 한인연합회 임소정 회장은 한국 정부의 국채 해외 구매 과정에 필요한 법적 절차 등도 고려해 국채 구매 시점이 당장 이루어지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긍정적 신호가 보이는 대로 한인사회에 추가적인 활동이 펼쳐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일이 많이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선거 끝나고 나면 어떤 뭐 답변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우리가 또 2차 단체들을 모아가지고 성명서 낼 수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긍정적인 답이 나온다 그러면 저희가 더 단체장님들뿐만이 아니라 여기 살고 있는 모든 동포들도 참여해가지고 같이 한국에서 빨리 이런 국채를 마련을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운동도 벌릴 수 있죠.
한편 김창준 전 의원은 평화통일국제 캠페인에 해외 거주 한인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일본과 러시아, 오스트리아 등지의 한인사회와 교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장량입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겠으나 함경남북도 동해안은 대체로 흐리고 가끔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6도에서 영하 5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3도에서 영상 2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 바다에서 2에서 3미터로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영하 9도, 낮 최고 영하 2도, 남포 최저 영하 7도에서 최고 영하 3도, 신의주 아침 최저 영하 8도, 낮 최고 0도, 강계 최저 영하 18도, 최고 영하 4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 역시 대체로 맑은 날씨 예상되는데요. 해주 최저 영하 7도, 최고 0도, 개성 역시 최저 영하 7도, 최고 0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는 흐리고 가끔 눈이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함흥 최저기온은 영하 8도, 최고 영상 1도, 해산 최저 영하 23도, 최고 영하 7도, 원산은 최저 영하 7도, 최고 영상 2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북도는 대체로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청진 최저기온은 영하 8도, 최고 영하 4도, 선봉 최저 영하 10도, 최고 영하 3도 예상됩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흐리고 가끔 눈이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1.5에서 3미터로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이 다소 낄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결은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내일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다가 차차 흐려져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오후에 가끔 눈이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3도에서 영하 4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6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2월 24일 수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을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이어서 VOA 세계 뉴스가 방송됩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존 케리미 국무장관은 앞으로 1주에서 2주 후 쿠바를 방문해 인권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은 23일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 8월 쿠바 수도 아바나의 미 대사관이 문을 열 때 방문했던 케리 장관은 쿠바의 인권 문제를 여전히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는 3월 21일부터 이틀간 쿠바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88년 만에 처음이자 역대 두 번째로 쿠바를 방문하는 현직 미국 대통령이 될 전망입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쿠바 관타나모에 있는 수용소를 폐쇄할 것이라며 이 시설이 미국의 국익을 저해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23일 관타나모 테러 용의자 수감시설 폐쇄 계획을 의회에 제출한 뒤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의회에 제출한 계획에서 미국 내 군사기지와 교도소 13곳을 수감자들을 재수용할 후보시설로 선정했습니다. 미국 고위 당국자들은 관타나모 시설을 폐쇄할 경우 매년 6,500만 달러에서 8,500만 달러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관타나모에는 91명의 테러 용의자가 수감돼 있고 그중 35명은 올 여름까지 외국으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국제이주기구 IOM은 올해 들어 그리스로 10만 2,500명의 난민이, 이탈리아로 7,500명의 난민이 도착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또 410명의 난민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UN 난민 최고대표사무소 UNHCR이 2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난민 중 시리아인들이 가장 많고 아프가니스탄인과 이라크인들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UNHCR은 1월에 그리스에 도착한 시리아인들의 94%와 아프가니스탄인 71%는 고국을 떠난 이유로 유혈 사태를 꼽았습니다. UNHCR은 이들 난민 대다수가 국제적 보호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북한군이 올 3월 실시될 미한 연합 군사 훈련에 대응해 선제적인 작전 수행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인민군 최고 사령부는 23일 성명을 통해 이른바 잠수 작전과 족집게식 타격에 투입되는 적들의 특수 작전 무력과 작전 장비들이 사소한 움직임이라도 보이는 경우 선제적인 작전 수행에 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민군 최고사령부는 그러면서 1차 타격 대상은 한국 청와대와 반동 통치 기관들이라고 지목했습니다. 이어 2차 타격 대상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미군 기지들과 미국 본토라고 밝혔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2일 의회에 지카 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19억 달러의 예산을 승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지난 2014년 에볼라 바이러스 퇴치 활동에 사용하고 남은 예산을 지카 바이러스 예산에 전용할 수 있도록 승인해 줄 것도 요청했습니다. 미 의회가 이를 모두 승인할 경우 지카 바이러스 퇴치 예산은 27억 달러까지 확보될 수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에 요청한 19억 달러에는 백신과 진단 도구 개발, 푸에토리코 등에 대한 추가 지원 예산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프리카 부룬디의 피에르 은크루지자 대통령이 반정부 세력과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말했습니다. 부룬디를 방문한 반기문 사무총장은 23일 수도 부준부라에서 정부와 반정부 지도자 간 협상 소식을 발표하며 모든 갈등 당사자들이 대화에 참여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브룬디에서는 지난해 4월 은크룬지자 대통령이 헌법을 어기고 3선의 도전에 승리하면서 이에 반대하는 반정부 시위대를 정부가 유혈 진압하는 등 폭력 사태로 얼룩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400여 명이 숨지고 23만 명의 난민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후투족과 투치족이 혼재되어 있는 브룬디에서 또 다른 내전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 kHz로 보내드립니다. 단파로는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7,460 kHz, 11,990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1,935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